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한 폭죽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4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폭발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수는 103명에 달했습니다. 화재는 현지 시간 오전 9시 자카르타 인근 탕헤랑 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과 화재로 인해 건물 일부가 붕괴됐으며 공장 주변에 있던 자동차들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는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해당 공장이 운영을 시작한 지 6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러시아가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가 더욱 좋았다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을 돕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다른 방향으로 가며 우리의 목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는 최근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정부 지원 등의 문제로 인해 악화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돕도록 압박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양국 간 무역은 북한 전체 무역량의 90%를 차지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들의 사건 당시 추가 행적이 공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열린 김정남 씨 암살 사건 공판에서 범행이 발생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촬영된 폐쇄회로 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하나몰이란 이름을 쓰는 동양인 남성이 다른 공범들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하나몰이는 사건에 앞서 공항에서 장과 Y로 불리는 남성 두 명과 접촉했습니다. 장과 Y는 이후 김정남 씨를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티 허언과 사건 전 만났고 암살 당시 주변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들이 사건 직후 옷을 갈아입고 갖고 있던 가방 등을 버리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는 면도를 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경찰 당국은 이들 용의자들이 신발은 바뀌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하나몰이가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홍성학과 오종길, 리지연, 리제남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이 사건 당일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번 CCTV 영상에 공개된 4명의 용의자가 당시 출국한 용의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에서 오늘 대선 재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경찰과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충돌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서부 키스무 지역에서는 야권연합 라일라 오딘가 후보의 지지자들이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사람들의 투표소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케냐 경찰은 최루탄과 물폭탄을 사용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이날 시위로 발생한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케냐 대법원은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오딘가 후보를 제치고 승리한 것으로 발표된 지난 8월 대선 결과를 부정선거 등의 이유로 무효화한 뒤 재투표를 명령했습니다. 오딘가 후보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며 재선거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선 케냐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오늘 시리아 국경지역 알카임과 라와지역 탈환작전을 개시했다고 이라크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시리아 국경 인근 지역으로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의 이라크 내 마지막 보루로 알려진 곳입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IS 세력이 죽음이냐 항복이냐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해당 국경 지역에 수천 장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IS의 항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알카임과 가까운 시리아 쪽 국경 지역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과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가 IS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탄 실험을 할 경우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핵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뿐만 아니라 일반 구금시설인 교화소에도 상당수의 정치범들을 수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평양에는 내일 구름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 의원 16명이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 16명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24일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하원 의원 16명이 초당적으로 서명한 서한을 틸러슨 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세계는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위험한 핵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바란다며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미국의 노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 단절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08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된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극악무도한 행위를 자행하거나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돼 살인적인 학대를 당한 뒤 비극적으로 사망한 것이 가장 최근의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북한 요원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VX 신경작용제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화학무기 사용과 획득을 고의로 지원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무기수출통제법이 규정한 명백한 국제 테러 행위로 테러 지원국 지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상습적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민간 부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협박을 감행한 행위, 또 국경을 넘어 암살을 시도하고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행위 등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제115대 의회에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촉구하는 폭넓은 공감대를 거듭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법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채택됐고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8월 2일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국무부는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시한 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31일입니다. 앞서 2일 상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 12명도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논의 진행 상황을 묻는 BOA의 질문에 법에 명시된 기준 아래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 9년째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태평양에서 수소탄 실험을 할 수 있다며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이를 감행할 경우 무모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대기권에 스며들며 낙진 피해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전 세계가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기권에서의 핵실험은 수백,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암에 걸리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핵실험 금지 조약을 발동한 요인 중 하나는 1950년대 핵 보유국들의 대기권 핵실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고위 당국자인 리용필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리용호 외무상이 언급했던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실험 계획을 묵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언제나 말을 실행에 옮긴다며 태평양에서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소장은 대기권에서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방사능 물질이 대기권 상층부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낙진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예상했습니다.
Fukushima radiation was mostly contained or went into the sea. And this is directly injecting a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의 경우 오염물질이 통제되거나 바다로 스며들었지만 대기권에서의 핵실험은 상당한 양이 직접 대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또 지난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수소폭탄의 경우 지면에서 폭발을 일으키면서 흙과 건물 잔해 등에 방사능 물질이 붙었고 결과적으로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If they did do it, it's incredibly provocative and the blowback against North Korea I think probably would even surprise them because people just dread radiation.
따라서 북한의 태평양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엄청난 도발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북한도 놀랄 만큼의 후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수소탄을 바다 속에서 터뜨릴 경우 역시 위험한 상황을 불러오긴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폭발 직후 물이 급속도로 뜨거워지고 이후 방사능이 물방울을 통해 해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일대 광범위한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이로써 주변 섬 등 거주 지역은 물론 해당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 전문가인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 역시 태평양에서의 핵실험은 비극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태평양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어떤 고도에서 폭발을 일으키냐에 따라 피해의 종류도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소장과 마찬가지로 1950-60년대 핵실험은 먼 지역에도 낙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태평양에서의 핵실험을 위해 항공기에서 핵폭탄을 투하하거나 탄도미사일에 폭발물을 장착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역시 폭격기나 각종 미사일이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40에서 60km를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활공폭탄에 핵실험 장비를 싣거나 선박을 이용해 태평양에 도달한 뒤 물에 부상하는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기술과 장비만으로도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한다면 미사일 발사 방식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ecause that sends the message that they have an ICBM with a ballistic missile that can carry a nuclear weapon.
그래야만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가졌다는 점을 미국 등에 확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간 북한은 화성 12형과 14형 등의 발사를 통해 ICBM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알렸지만 핵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벡톨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벡톨 교수는 미국 정보당국이 핵을 장착한 ICBM을 포착할 경우 미국은 선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닌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비료 생산 시설에서 생물 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 발효기가 생물 무기로 쓸 수 있는 병원체를 배양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미 하버드대 연구팀의 발표 보고서를 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평양 외곽의 강남군에 위치한 평양생물기술연구소를 주목했습니다. 2015년 3월에 완공된 유기농 비료 생산 기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소에 설치된 발효기를 전형적인 이중용도 품목으로 의심했습니다. 생물 무기로 쓰이는 병원체를 대량 생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해당 설비를 유기농 비료 배양용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우려입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벨퍼과학 국제관계연구소는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런 이중용도 특성 때문에 생물무기 위협은 핵 미사일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북한이 생물무기로 개발 가능한 병원체를 총 13종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흑사병을 일으키는 페스트균과 탄저균, 세균성 이질을 일으키는 시겔라균, 그리고 치사율이 높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보툴리누스균 등입니다. 모두 열흘 내에 생물 무기화할 수 있는 물질로 북한은 특히 탄저균과 천연두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 러시아, 한국 정부 등의 통계와 학술 연구 자료, 탈북자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됐고 시스템 생물학 전문가도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신뢰할 만한 최신 통계와 자료가 부족해 현재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역량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잔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생물무기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고 개발 역량 또한 높여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핵미사일과 함께 대량 살상무기로 꼽히는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생물무기용 병원체를 대량 생산할 역량을 갖춘 북한이 이를 무기화할 역량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주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병원체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달리 한국군은 탄저병과 천연두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생물무기 대처에 특수화된 부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미국, 한국, 중국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에 관한 연구를 늘리고 정보를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이 생물무기 개발 자원을 조달받는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가 VOA나 BBC 같은 대북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양에 주재한 슬린 전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지 등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린 전 대사를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영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한 비상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영국이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나요?
Well, I mean, obviously I'm not a politician. But the North Korean development.
북한의 독자적 핵 개발은 인근 지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지역과 국제사회는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실질적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세계 각국이 방어 체계와 억지력을 향상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펠런 국방장관의 발언은 현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최근 영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의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는 나라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최근 영국 BBC 방송이 대북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이 대북 방송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I don't see any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BBC 대북 방송이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BBC 방송은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해시켜주려는 노력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VOA나 BBC, RFA 같은 대북 방송을 통해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유입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지 등 실상을 알려야 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의문을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데요. 대북 방송을 시작한 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이 당국으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거나 공간 폐쇄 위기까지 갈 우려는 없을까요?
Again, I hope not. North Korea.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한 가지 측면은 바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입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섭을 원한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영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가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We ne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North Koreans with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방법을 찾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포로로 잡힌 영국의 핵과학자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제작한 이 매머드 스크린사가 북한으로부터 컴퓨터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해킹 위협 어떻게 보시나요?
We have seen allegations of DPRK using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견해를 갖고 있는 조직에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북한의 해킹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We are anybody who watches North Korea knows that the
북한 당국이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비난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은 또 자신의 체제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누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북한은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국 정부는 최근 수정된 영국 정부의 북한 여행주의보에 따라 북한에서 진행해오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요.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In line with the travel advisory, they have no choice.
영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입던 수혜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국 정부의 여행 금지 권고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영국 문화원은 영국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하니까요. 북한의 현재 도발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조치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북한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평양에 주재하시는 동안 영어 프로그램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북한 당국의 영어 프로그램에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Well, I mean, there were lots of official comments. The official reaction was that the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매우 환영한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는 북한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았고 또 외국인들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영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에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시나요?
Well, I mean, I think the in the tone in the failure of the
북한이 협상에 나올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의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협상 쪽으로 자세를 바꾸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택한 길이 북한 주민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로부터 영국 BBC의 대북 방송 또 영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과 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방한 당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굳건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1952년 6.25 전쟁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후 모두 9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고 국회에서 연설하며 비무장지대 DMZ 혹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연설했습니다. 당시에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따라 연설 내용이 조정되기는 했지만 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6년 방한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상기시키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산 세력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방한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한국 전쟁을 언급하며 다시는 전쟁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방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한국의 군사비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소련군에 의해 격추된 직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소련의 한국 여객기 피격 사건에 대해 애도와 분노를 표하는 한편 같은 해 북한이 미얀마 양곤에서 아웅산 묘소를 방문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감행한 것은 비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야만적인 행동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당시 노태우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7.7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 간 긴장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989년 국회 연설에서 대북 억지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 we actively support the peaceful initiatives of President No to build bridges to the north. And I will work closely with the President to coordinate our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평화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북한을 실질적, 평화적, 생산적 대화로 이끌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한한 미국 대통령 중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생물무기, 화학무기, 미사일보다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핵확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NPT 체제를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수락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지 2주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DMZ 내 도라산역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다시 한번 지칭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측의 만류로 이 같은 언급을 뺐습니다. 당시 한국에 주재했던 토마스 허버드 대사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그때 상황을 전했습니다.
He had originally planned to use the axis of evil comment again in his speech, but President Kim Dae-jung strongly resisted that, argued that it was a phrase that was not well.
당시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악의 축 언급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한국 사회는 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입니다. 허버드 대사는 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이어가려 했고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치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국을 두 차례 더 방문했습니다. 2002년에는 비무장지대, 2005년에는 오산 미군 공군기지, 2008년에는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2008년 한국에 주재했던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VOA에 당시 용산 방문은 대통령이 미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통상적인 방문이었고 부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무장지대 혹은 미군 부대를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 재임 중 4차례 한국을 찾았습니다. 특히 2014년 마지막 방문 때에는 북한을 왕따 국가라고 지칭하며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and its people have a choice. They can choose to continue down a lonely road of isolation, or they can choose to join the rest of the world. Seek a future of greater opportunity and greater security.
북한은 고립의 외로운 길을 걸을 것인지, 국제사회에 합류해 보다 큰 기회와 안정, 존경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974년 방한한 포드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제의 전쟁 두목, 1983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쟁 광신자라고 비난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2002년 한국 방문도 전쟁 행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폴란드에 진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폴란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부채는 폴란드 공산정권 시절 북한에 납품된 MI2 군용헬기 등의 대금을 미납하면서 발생했고 폴란드는 북한 부채의 절반 이상을 탕감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가 432만 달러의 북한 채무 중 39%인 170만 달러만 돌려받고 남은 빚을 청산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재무부 대변인실은 25일 VOA에 북한의 부채는 2012년 탕감됐다며 관련 협의는 2011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협의 내용에 따른 의무사항을 2011년에 이행했으며 2012년 초 남은 빚은 모두 청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가 단독 입수한 폴란드와 북한의 채무 탕감 협정문에 따르면 북한의 부채는 2011년 기준 431만 8,355달러였습니다. 협정문은 2011년 6월 1일 평양에서 체결됐으며 북한의 부채의 1986년 폴란드 공산정권과 북한이 체결한 MIE 군용 헬리콥터 제작과 납품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MIE는 1950년대에 개발된 소련제 헬리콥터며 1965년부터는 폴란드의 최대 헬리콥터 제작회사인 PGL 쥐드닉에서 독점 생산됐습니다. MIE는 아직도 북한 군대에서 운영 중으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해 6월 MIE의 대전차 미사일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채무탕감 협정문은 북한이 조폴 해운 유한 책임 회사에 선박 한 척 구매 비용으로 현금 150만 달러를 전달할 의무를 채무 변제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조폴에 대한 투자금은 북한과 폴란드가 각각 75만 달러씩 증액된다고 적었습니다. 조선과 폴란드의 앞글자를 딴 조폴 해운 회사는 북한과 폴란드의 합작회사로 1967년 설립됐었습니다. 협정문은 채무 변제의 또 다른 조건으로 북한이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 보수공사 비용으로 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 계좌로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 보수공사는 양국 외교부 대표들이 정한 원칙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협정문은 이러한 북한의 의무사항이 이행될 경우 폴란드는 남아있는 261만 8,355달러를 청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폴 해운회사 선박 구매 비용에 대한 대금의 납부 기한은 협정문 서명 후 90일 이내, 대사관 보수공사 비용은 서명 후 6개월 이내까지였습니다. 만일 북한이 선박 구매 비용과 대사관 보수공사 비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다시 90일 안에 미납금의 연이자 4%를 부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조폴 해운 회사를 지난해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북한이 운송업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품의 불법 수송을 촉진한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스웨덴과 스위스, 핀란드 등을 비롯한 국가들의 40년 넘게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국가는 VOA에 현재로선 탕감해 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불법 구금 실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일반 교화소에도 정치범들을 수감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뿐 아니라 일반 구금시설인 교화소에도 상당수의 정치범들을 수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6일 발표한 북한의 교화소에 관한 보고서에서 양강도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지방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화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 범죄자들뿐 아니라 많은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정치범이 가장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정치범 관리소에 최소한 12만여 명뿐만 아니라 정치범들이 다른 구금시설에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구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12호 전거리 교화소와 1호 개천 교화소 등 확인된 교화소가 6곳, 그리고 신의주 교화소와 사리원 교화소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교화소가 1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교화소에 수감된 인원이 몇 명인지 또 그중에 정치범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능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범죄로 간주될 수 없는 범죄 혐의로 이들 교화소에 수감돼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서울에서 직접 청취한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분석을 비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형법을 검토한 결과 교화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치범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형법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범죄를 금지하는 규정 이외에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같은 일반적으로 기본 권리로 간주되는 행동을 범죄시하는 조항들도 많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함경북도에 있는 12호 교화소인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된 여성 수감자들도 정치범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12호에 수감되어 있는 1,000여 명 여자 수감자들 중에 800여 명이 강제 북송을 당한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1951년 유엔 국제난민조약에 의하면 그렇게 강제 북송을 당했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범이거든요.
보고서는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화소에서도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여건 아래 강제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식량 배급으로 수감자들이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은 매우 고되고 때로는 위험한 수작업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의약품과 치료시설 부재가 더해지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수감 중 사망한다며 이렇게 사망한 수감자들의 시신은 수감시설 인근에 버려진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40여 년 전 대금을 치르지 않고 수입해간 볼보 자동차를 여전히 택시로 운영하고 있다고 스웨덴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볼보 자동차 본사는 스웨덴 국영 수출보험의 개입으로 회사 측에는 금전적 손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이 1974년 북한에 수출한 볼보 자동차들이 북한 지방 도시에서 택시로 운영되고 있다고 스웨덴 정부가 밝혔습니다. 카타리나 로슬룬드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VOA에 볼보 차량을 평양 거리에서는 더 이상 쉽게 볼 수 없지만 특이한 볼보 144 모델은 아직도 시골길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종종 택시로 이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70년대 중반 북한이 주문한 볼보 자동차 144 모델 1000대가 모두 전달됐으나 북한으로부터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보 자동차 측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페로어케 프루어베리어 볼보 자동차 헤리티지 담당관은 24일 VOA에 1974년 북한의 모델 144 차량 1000대를 팔았으며 이는 당시 가격으로 약 6억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7,340만 달러 상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돈을 갚지 않아 스웨덴 무역보험기관 EKN이 개입했다면서 볼보 측엔 재정적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베리어 담당관은 추후 수리에 필요한 차량 부품 등 다른 물건도 수출됐느냐는 VOA의 질문에 당시 수출에 차량 부품이 포함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볼보 144 모델이 전 세계에 팔렸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보 수입으로 발생한 북한의 부채는 이자로 인해 크게 불어 2016년 12월 현재 27억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3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루슬른드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EKN이 북한 채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북한의 채무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EKN은 VOA의 북한으로부터 대개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서도 북한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겠다는 게 EKN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KN의 2016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채무국 가운데 채무 이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스위스와 핀란드 정부 당국 역시 VOA의 북한으로부터 채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탕감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볼보 144 모델은 140 시리즈의 한 종류이며 1966년부터 1974년까지 출시된 무늬 4개인 세단입니다. 볼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시 언론들은 이 시리즈 차량을 여태까지 만들어진 차 중에 가장 안전한 차 혹은 국제적으로 최고급 사양의 차 등으로 소개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4년까지 140 시리즈 모델은 총 125만 대가 생산됐으며 볼보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이 한국인보다 10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여성 피임 실천율은 70% 이상으로 세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 차이가 1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UNFPA는 최근 발표한 2017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남성의 기대 수명이 68세라고 밝혔습니다. 기대 수명은 사망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해에 태어난 아기의 예상 수명을 통계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을 남자 68세, 여자 75세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남자 기대 수명 79세, 여자 85세보다 10년 이상 짧습니다. 또 중국 남자 기대 수명 75세, 여자 78세보다 3년에서 7년 짧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12년 이상 짧습니다. 북한의 올해 총인구는 2,5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구 성장률은 0.5%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아시아 평균인 1%와 세계 평균 1.2%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 또한 세계 평균 2.5명에 못 미치는 1.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북한 주민 인구 비율은 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입니다.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북한 가임 여성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15살에서 49살 사이 피임 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수단을 이용해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북한 여성 비율은 75%로 지난해에 비해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불임 수술이나 자궁내 장치, 피임약, 콘돔 등 현대적 방법을 이용해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북한 여성은 71%로 지난해에 비해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 실시한 경제사회 인구 보건조사 결과 북한 주민 대부분은 피임 방법으로 여성들이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루프로 불리는 자궁 내 장치는 플라스틱이나 구리로 만든 작은 고리를 자궁 안에 삽입하는 피임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여성의 피임 실천율이 높다고 해서 피임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선임연구원입니다.
북한은 그게 비싸고 수입품은 더 비싸고 해가지고 한 번 끼면 이제 또 끼고 있거든요. 무적대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4% 개념이지 정말 피임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탈북 여성으로 한국의 대북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는 설송아 씨도 앞서 VOA에 많은 북한 여성들이 암시장에서 불법 피임 시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위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시장에 가서 하려면 돈이 비싸고 그러니까 그 10년, 20년 전에 행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요. 창가 질병이 많이 나오고 그 원인이죠. 아, 허리 아프고.
설송아 씨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성문화가 서구화, 자유화되고 있고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아 불법 피임 시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임 실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가임 여성의 83%가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차드의 피임 실천율은 7%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한국은 79%,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교육개혁을 점검하며 미래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토론회가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열린 자세로 접근했던 서독의 배려가 교육 통일을 안착시킨 것처럼 한국도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현 교육체계는 어떻게 바뀔까? 김씨 가족 우상화를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북한의 교원, 즉 교사들이 통일 뒤에도 계속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통일 뒤 북한의 낙후된 교육 제도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독일 통일 뒤 동독에 있었던 교육 변화를 통해 통일 시대 북한의 교육을 준비하는 토론회가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동독이 어떻게 보면 서독에게 부분적으로 점령을 당하였지만 학교 정책 부분에서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통일 이후의 교육, 독일과 함께 논하다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한국의 대표적인 탈북민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협력해 개최했습니다. 아데나워 재단의 슈테판 잠재 한국소장은 VOA에 독일 통일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교육제도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특별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changes that have been undergoing in Germany.
독일과 남북한 전문가들이 서로의 교육제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비토록 다리를 놓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날 행사엔 독일 통일 뒤 동독의 교육 변화를 연구한 리타 니콜라이 베를린 훔볼트 대학 교수, 북한 교원 출신으로 남한에서도 교사로 활동 중인 다양한 탈북민들이 참석해 토론했습니다. 니콜라이 교수는 독일 통일 뒤 동독 지역의 학교 구조, 교원 고용 현황, 학업 과정의 변화를 설명하며 유연성과 실용성, 가치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독은 통일 뒤 서독의 교육 과정을 지향하고 새로운 교육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존의 구조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채 동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점진적인 개혁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특히 주마다 규모는 달랐지만 대부분이 기존의 교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주시민 교육 등 재교육을 통해 변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에 해당하는 동독의 옛 정보기관 슈타지와 연계된 교원들만 파면하고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독 교사들은 서독 교사들에 비해 낮은 임금,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독식 교육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니콜라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우수한 동독의 교원들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교원들마다 요구하는 재교육 과정이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동독의 어린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 제도에 빠르게 적응했지만 선생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교원 출신 탈북민 교육 전문가들은 하지만 학생들을 수령에 충성하는 혁명가로 키워내야 하는 북한 교원의 최우선 의무 때문에 북한은 통일 뒤 동독보다 더 큰 걸림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서 영어 교원으로 8년을 가르친 뒤 탈북해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한진희 여명학교 교사입니다.
즉 교사 역할은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복종하도록 키워내는 북한 정권과 인민의 매개체이며 세뇌교육의 실천자인 것입니다.
한 씨는 행사 뒤 VOA에 동독이 정치적 교원들을 해고한 사례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모든 교원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교원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당에서 제시한 방침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모두 정치적인 성격을 띈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일식 해고 범주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교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대안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이 마늘을 굽는다고 네. 저도 북한에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 아우르게끔 이렇게 교사를 그대로 시키되 아무래도 이게 뭐 편차는 있는 거죠. 재교육은 물론이고 뭐 혁명사 감옥들을 가르쳤던 교사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뭐 나가겠다면 나가게 하는 거고 이때 좀 급여가 낮더라도 한국에는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그리고 행정 업무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교육 시켜서 그래도 교육에 있던 분들이니까 시키는 게 낫고 그리고 뭐 이제 말씀하신 뭐 저도 영어를 했습니다만 영어나 수학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영어 같은 거 재교육 시켜서 그냥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탈북민 출신으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시밀 여명학교 교사는 남북 간의 판이한 학교 문화 차이를 이해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접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국가 주도의 교육이고 교수자가 교육의 주체라면 한국은 아무래도 학습자,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교사의 권위보다는 학생과 학생 인권, 학부모의 권위가 훨씬 높은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 북한은 반대라는 거죠. 한국은 이 그 교사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수업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수업 분위기가 자유롭고 학생들이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졸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게 엄격하거든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런 반면에 이제 사교육이 너무 많고 그리고 교사의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왔고 이제 북한의 경우는 행정 업무가 상대적으로 없으면서 적은 편인데 교육에 필요한 물품 자체가 거의 없고 그리고 뭐 너무 국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교사는 거의 이제 국가에 정해진 지식을 전수하는 자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완전히 뭐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날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 뒤 실력 있는 북한 교원들의 남한 이주 가능성, 남북 간의 판이한 교육 격차를 우려하면서도 남한의 일부 부정적인 교육 문화를 그대로 북한에 옮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북한 영어 교원 출신인 엄연숙 서울 통일교육센터 교수는 북한의 교육 제도가 매우 후진적이긴 하지만 이를 무조건 무시하는 태도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범 학생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북한의 거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제가 종종 느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생님 통일되면 북한 선생님 다 쓸모없으니까 남한 교사들이 왕창 필요할 거다. 그래서 필요한 자격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교원과 학생의 측면에서 굉장히 북한 사회 자체가 저평가되었다. 어찌됐건 북한 사회 그 교원 모두를 무시하고 통일은 다 우리가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했던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데나워 재단의 잠재 한국 소장은 독일이 40년 분단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지 28년 만에 통일한 것과 비교하면 분단 70년이 넘은 한반도는 더 큰 진통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이 교수는 이에 대해 열린 마음과 서로 배워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동독에서 가르치길 원했던 서독의 교원들은 열린 자세와 자원하는 마음, 동독 재건에 기여하고 싶은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겁니다. 특히 동독인들과 소통하며 서로 배우기를 원했고 일방적 도움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도움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찾았다고 니콜라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른 뒤 자원했던 서독인 교사들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독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며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희 씨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남한 교사들이 먼저 따뜻하게 품는다면 북한의 교원들도 이를 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질감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가 다르잖아요. 이질감을 해소하고 다름을 인정해주라.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이 되어서 북한 교사들도 같이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할 때 영어를 좀 모른다고, 컴퓨터를 좀 문서 작성할 줄 좀 모른다고, 뭐 그런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그 비난을 하실 시간이면 좀 더 도와주시고 좀 케어를 해주시고 따뜻히 품어주시고 이러면 저희 북한 선생님들은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질감을 해소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예, 같이 아우르면서 더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예, 이런 그 한민족의 이런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드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 출신 교사들은 하지만 투자 가치를 너무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교육 문화, 사교육의 병폐,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 업무 등 한국의 부정적인 교육 문화는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은 행사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의 통일에 희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카데믹한 게 아니고 사람의 통일이니까 사람들이 통일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나갔는지 그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린 어떤 준비를 해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어떻게 서로 공동체가 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준비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한국이 지금은 통일이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굉장히 그런 환경인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노아의 방주처럼 욕을 먹으면서도 뭔가 준비하는 이런 모임에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격려가 됐어요.
조 교감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내려다보며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며 독일이 통일을 먼저 이룬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과 연계된 정당단체로 자유와 정의, 연대감을 중시하며 민주와 법치, 가치 등을 전 세계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인물 아메리카 준비됐습니다. 오늘 인물 아메리카의 주인공은 오늘날 라디오 방송을 가능케 한 진공관을 개발한 드 포리스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진공관을 개발하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 인물 아메리카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